여기 14장 48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부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순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순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순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했던 말 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문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집에 나병이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잘 판별하고 나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고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게끔 그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이죠. 일단 잘 처리를 해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나병이 집에 재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끝나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집에 나병이 발병하고 그것을 잘 처리하면 그 다음에 곧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정결하게 되었다 해서 정결 규례를 행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순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보다 앞서 나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처음 나병 생겼을 때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나병을 고친 다음에 정결 규례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발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서요.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리고 이후에 깔끔하게 되면 어떻게 정결규례를 거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결규례 내용은 앞부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가 정결해지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두 번째 나왔고요. 지금 똑같은 방식이 세 번째 반복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먼저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그러니까 집에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나병이 생긴 그 부위를 벽돌을 빼고 흙을 긁어내고 이렇게 고쳐서 발랐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병이 없던 게 아니라 나병이 생겼다가 그걸 고쳤습니다. 수리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나병이 없으니까 사용하렵니다 하면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다시 판단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곧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집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규례를 행합니다. 그 내용이 49절부터 53절인데 49절부터 53절은 본문은 되게 복잡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병이 나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정결규례를 행하는데 그대가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49절에 보시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할 물품이 나옵니다.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오게끔 하셨고요. 50절에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집에다가 일곱 번 뿌린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결규례를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나병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정결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는 방식과 그리고 지금 집이 납병이 생겼다가 이걸 수리를 했잖아요. 그때 행하는 정결규례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철회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결규례를 행한 다음에 54절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는 각종 납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첫 번째로 옴과 두 번째로 의복과 세 번째로 가옥의 납병에 대해서 또 56절에 보면 돋는 것, 뾰루지, 색점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정하고 어떤 때 부정한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규정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4장까지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뭐 더 깊이 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에 납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또 수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정결규례를 행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본문 내용은 특별히 볼 게 없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을 한 세 가지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석을 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읽으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 야, 이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네 라는 그런 특징이 보이죠.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납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때 행하는 정결규례와 집이 납병에 걸렸다가 그것을 수리를 했어요. 그때 행하는 정결규례가 어떠한가요? 같습니다.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걸린 납병과 집에 걸린 납병을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둘 다 똑같이 심각한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람에게 납병이 걸린 건 무지무지 심각한 일, 집에 납병이 생긴 건 사소한 일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과 집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납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여서 사람에게 납병이 생기면 집에 납병이 생기면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똑같은 무게를 두고 아주 심각하게 취급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강아지에게 납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무겁게 취급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서 저기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납병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죠. 사람이 납병이 걸리건 집이 납병이 걸리건 강아지가 납병이 걸리건 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즘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납병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불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상숭배를 납병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도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것, 일반 세상에 우상숭배가 있는 것 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가 우상숭배하면 심각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 괜찮고 아니에요. 다 똑같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건 그게 누구에게 들러붙어 있건 똑같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음란한 생활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음란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고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표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적인 제도 속에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안에 다 동일하게 자리 잡고 나타나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야 불신자들이야 뭐 더럽고 아무렇게나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지 불신자니까 우상숭배하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납병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어서 그게 사람이 들러붙건 아니면 집에 들러붙건 다른 무엇에 들러붙건 똑같이 중요한 문제, 똑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이렇게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납병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과 집에 납병이 걸렸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본문에서는 이게 다른 점이야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이게 다른 점이야 써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납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 지금 했던 것들인데, 사람이 납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사람은 진영 바깥에 쫓겨나 있죠. 쫓겨나 있던 그 들판에서, 진영 바깥에서 정결규례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정결규례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정결규례를 마치면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일주일 동안 진영 안에서만 생활하고 자기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는 8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납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으면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정결규례를 행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8일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느냐? 제가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건 제사 자체가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다 적용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납병 있다가 수리를 했죠. 수리를 한 다음에는 지금 무엇만 하냐면 정결규례만 합니다. 정결규례는 사람이 진영 바깥에서 한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사람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집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집은 왜 제사를 안 드릴까요? 집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제사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회복되는 걸 정결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집 같은 경우에는 납병만 없으면 회복이 되고 정결한 것일까? 집의 원래 목적은 뭘까요? 집의 원래 목적은, 사람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해야만, 그래야만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된 건데, 집의 원래 목적은, 집의 원래 목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돼도 하나님 그건 그냥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집이 갖고 있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요. 그 안에서 밥을 먹고요. 그 안에서 잠을 자고요. 그 안에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원래 집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시면서 집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정결함 혹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 사람의 경우와 집의 경우가 차이가 있구나, 이걸 생각해보면 집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이 집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집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래야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규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사람의 경우를 집에다가 적용하자면, 집이 완전히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살던 사람들 다 집에 들어와. 그리고 그날 같이 밥을 해먹고 그날 그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집이 완전히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타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결규례를 주신 것은 사람의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집에 대해서는 완전한 기준을 적용하신 게 아니라 불완전한, 조금은 좀 부족해도 이만큼만 하면 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규정을 보고서 아, 난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집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정결한 집이 되었으니까 집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집을 정결하게 회복한 다음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냥 강아지나 그 안에서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계집으로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설명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과 집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집을 고친 거예요. 스스로 집이 나은 게 아니죠. 사람이 그 집을 고치고 수리를 해서 갖고 있던 납병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납병을 고칠 수가 있나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이 구약 율법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냐면 또 하게 되냐면 야 사람도 누군가가 납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납병이 생기면 벽돌을 빼고 흙을 다 갈가내고 긁어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규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납병이 걸리면 혹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누군가가 와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정결규례를 행하고 다시 또 온전해지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사람은 누군가 와서 고쳐주지를 않지? 집은 고칠 수 있는데 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아무도 사람의 납병을 고쳐주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다독여주시고 우리들의 영혼도 다시 태어나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결규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온전하게 정결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끔 그런 구원을 받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면서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도 납병에서 고침받으면 정결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여지껏 악한 일에서 살았으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저 정결해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원래 행해야 될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 육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들도 넓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그저 집에 있던 납병들을 고치고 수리하고 물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고작 집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뢸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